여러분, 혹시 오늘 아침에 차에 딱 타서 가장 먼저 하신 행동이 뭔지 기억하시나요?
아마 대부분 스마트폰부터 연결하지 않으셨을까요?
그렇죠. 스마트폰 연결해서 화면 띄우고 내비게이션 디스플레이 쓱 터치하고 아니면 음성 비서한테 노래 틀어달라고 하셨을 텐데요.
네네, 아주 자연스러운 일상이죠.
근데 우리가 매일 출근길에 무의식적으로 하는 이 행동들 뒤편에서 지금 전 세계 자동차 산업을 뒤흔들고 있는 아주 거대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어우, 전쟁이라고 하니까 확 와닿네요. 사실 보통 사람들은 자동차 혁신이라고 하면 그 전기차 배터리 용량이나 모터 출력 이런 것부터 떠올리잖아요.
맞아요. 본인 아래에 있는 것들.
네. 하지만 진짜 치열한 생존 경쟁은 본인 아래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이 매일 바라보는 그 매끄러운 디스플레이 화면 뒤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완전히 다른 차원의 권력 이동이 진행 중인 거죠.
그래서 오늘 심층 탐구에서는 아주 특별하고 좀 흥미로운 자료를 하나 뜯어보려고 합니다. 바로 현대모비스 전장비유 인포테인먼트 영업 심층 분석 보고서입니다.
아, 제목만 들으면 되게 딱딱한 회사 부서 속에서 갔거든요.
그러니까요. 놀라셨을 수도 있는데 이 자료는 단순한 직무 설명서가 아닙니다. 이 문서는 지금 자동차 산업의 권력이 누구한테서 누구로 넘어가고 있는지, 그리고 그 수백만 원짜리 부품을 두고 벌어지는 치열한 기술 협상의 최전선을 보여주는 완벽한 축소판이에요.
맞습니다. 아주 생생한 현장 보고서죠.
오늘 이 시간을 끝까지 함께 하시고 나면 아마 다음번에 차에 타서 화면을 만지실 때그 디스플레이가 완전히 다르게 보이실 겁니다.
자동차가 단순한 기계에서 바퀴 달린 거대한 컴퓨터로 변하는 그 전환의 한가운데로 들어가는 거니까요.
네네.
이 전환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 최전선의 영업 사원들이 도대체 무얼 팔고 있는지 그 제품의 본질부터 들여다봐야 합니다.
자, 그럼 이걸 하나씩 좀 풀어보죠. 요즘 자동차 업계 뉴스 보면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하나 있잖아요. 바로 SDV.
아, 소프트웨어 정의 체량이죠?
네. 저는 이 개념을 볼 때마다 그 예전에 쓰던 낡은 폴더폰하고 지금 제 손에 있는 최신 스마트폰의 차이가 딱 떠오르거든요.
오, 폴더폰과 스마트폰이요?
네. 과거의 폴더폰은 공장에서 출고된 상태 그대로 기능 하나 안 바뀌고 수명을 다 했잖아요. 기존 자동차도 똑같았죠. 근데 스마트폰은 운영체제 업데이트하고 새 앱을 깔 때마다 완전히 새로운 기기가 되잖아요.
그렇죠. 매일매일 달라지죠.
지금 자동차가 딱그 폴더폰에서 스마트폰으로 넘어가는 결정적 순간이 있다는 겁니다. 무선 업데이트, 즉 OTA를 통해서 차를 산 뒤에도 자율주행이 더 똑똑해지고 새로운 앱이 막 깔리는 시대가 온 거죠.
그 스마트폰 비율을 자동차 내부 구조로 연결해 보면 진짜 놀라운 변화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내부 구조요? 하드웨어 말씀이신가요?
네, 맞아요. 과거의 자동차는 기능이 하나 추가될 때마다 ECU라는 작은 컴퓨터를 하나씩 덧붙였거든요. 와이퍼 움직이는 ECU, 창문 내리는 ECU, 브레이크 잡는 ECU.
아, 기능마다 칩이 따로 있었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제어기가 수백 개씩 흩어져 있었고, 이걸 연결하려고 수백 가닥의 무거운 전선 뭉치, 즉 와이어링 하네스가 차 전체를 거미줄처럼 칭칭 감고 있었어요.
상상만 해도 복잡한데요.
이게 전선 무게만 해도 엄청나서 차에서 세 번째로 무거운 부품이 전선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였으니까요.
아, 진짜요? 약간 그 옛날 사무실에 컴퓨터마다 랜선 따로 연결하느라 바닥이 전선으로 엉망진창이던 딱그 모습이네요.
맞아요. 완벽한 비유네요.
그럼 이게 지금은 어떻게 바뀌고 있는 건가요?
여기서 좋은 아키텍처하고 콕핏 도메인 컨트롤러, 줄여서 DCU라는 핵심 개념이 등장합니다. 그 엉망이던 전선을 다 걷어내고요. 자동차를 물리적인 구역 단위로 묶는 거예요.
구역 단위로요?
네, 앞구역, 뒷구역, 왼쪽, 오른쪽 이렇게 나눈 다음에 각 구역 센서 데이터를 중앙에 있는 아주 강력한 하나의 두뇌, 즉 통합 제어기로 보내서 한 번에 처리하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예전에는 수백 명의 말단 직원이 각자 서류 들고 뛰어다니던 시스템이었다면
그렇죠.
이제는 부서별로 깔끔하게 정보를 모아서 중앙에 있는 슈퍼컴퓨터 같은 회장님 한 명한테 딱 보고하는 시스템으로 바뀐 거군요.
정확합니다. 이렇게 하면 무거운 전선을 획기적으로 줄여서 차가 가벼워지고 연산 속도는 비약적으로 올라가는 거죠. 근데 여기서 정말 매력적인 부분은 따로 있습니다.
매력적인 부분요? 기술이 좋아진 거 말고 또 있나요?
이 변화가 산업 전체의 돈의 흐름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다는 사실이에요.
아, 돈의 흐름.
예전에는 부품사들이 헤드 유닛이나 스피커 같은 하드웨어 단품을 납품하고 원가를 절감해서 마진을 남겼잖아요. 한 대 팔면 그 차와의 거래는 영원히 끝이었죠.
뭐 직관적인 장사였죠. 10만 원에 만들어서 12만 원에 팔고 2만 원 남기는 제조업 공식.
하지만 차가 스마트폰처럼 변하면서 가치 사슬의 무게중심이 이동했어요. 이제 수익의 핵심은 고집적 반도체 설계 역량,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그리고 차를 판 이후에도 기능 업데이트를 통해 들어오는 구독 수익으로 넘어갔습니다.
야, 한 번 팔고 끝이 아니라 계속 돈을 버는 구조네요.
네, 보고서 수치를 보면 흩어진 기능을 하나로 합치는 콕핏 DCU 시장이 연평균 14.6%에서 16.6%로 폭발적으로 성장 중이거든요.
와, 16%요? 엄청나네요.
네, 그러니까 부품사 입장에서는 단순한 단품 파는 회사에서 소프트웨어가 뛰어놀 수 있는 확장 가능한 플랫폼을 파는 회사로 체질을 바꿔야만 살아남는 생존 게임이 시작된 겁니다.
근데요, 여기서 제 머릿속에 아주 강한 의문이 하나 듭니다.
어떤 의문이시죠?
차가 컴퓨터가 되고 앞으로 돈이 되는 영역이 그 소프트웨어랑 구동요로 넘어간다면 현대모비스처럼 쇠를 깎고 유리를 만들던 전통적인 하드웨어 강자는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아주 예리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자료를 자세히 보니까 현대차 기아 내부의 ABP 본부라는 곳에서 플레오스라는 안드로이드 기반 자체 소프트웨어를 전담해서 개발해 가져간다고 나오더라고요.
맞습니다.
게다가 글레오 AI라는 똑똑한 생성형 AI 음성비서까지 완성차가 직접 탑재하잖아요.
네, 2026년 2분기 신차부터 이 자체 소프트웨어 생태계가 본격적으로 적용되면서 주도권을 완성차가 쥐고 있죠.
그럼 이게 부품사 입장에서는 치명적인 거 아닌가요? 그 돈이 되는 핵심 두뇌는 완성차가 쏙 가져가 버리고 모비스는 그 밑바탕이 되는 화면이나 껍데기만 납품하게 되는 거잖아요. 결국 그냥 단순 하드웨어 하청업체 신세로 전락해버리는 거 아닙니까?
이건 정말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하네요. 사실 현대모비스 내부에서도 가장 두려워하는 비관적 시나리오의 핵심을 정확히 짚으신 거예요.
아, 내부에서도 알고 있군요.
그럼요. 최고 경영진도 이걸 명확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 규석 현대모비스 사장이 2026 신년사에서 아주 직설적으로 경고했어요. 기존 역할에 안주하면 부가가치 낮은 하드웨어 공급사로 전락할 위험이 크다고요.
스스로 잔인한 현실을 인정한 거네요.
두뇌를 빼앗긴 육체는 결국 헐값에 대체될 수밖에 없다는 엄청한 위기의식이죠.
그렇다면 그 단순 껍데기가 되지 않기 위해서 지금 당장 어떤 반격을 준비하고 있는 건가요? 앉아서 당할 수만은 없을 텐데요.
해답은 이겁니다. 하드웨어의 극한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하드웨어가 단순 부품이 아니라 거대한 소프트웨어를 품을 수 있는 고성능 컴퓨팅 플랫폼이라는 걸 증명하는 거죠.
아, 극한의 하드웨어요?
네. 보고서에 나오는 차세대 시스템인 MV7.0을 보면 그 전략이 선명합니다. 운전석부터 조수석까지 넓게 펼쳐지는 18.1인치 대형 디스플레이는 기본이고요.
18.1인치면 웬만한 노트북 화면보다 크네요.
거기에 독일 광학기업 자이스랑 협력해서 차량 전면 유리창 전체를 거대한 투명 디스플레이로 쓰는 홀로그래픽 윈드실드 디스플레이도 세계 최초로 개발 중입니다.
잠깐만요. 앞유리창 전체가 디스플레이가 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소프트웨어 기업인 윈드리버와 손잡고 아예 SDB 개발 플랫폼 생태계까지 구축하고 있어요.
와, 엄청나네요.
그러니까 완성차의 소프트웨어인 플레오스가 버벅거림 없이 완벽하게 돌아가려면 이 엄청난 화질과 데이터를 지연 없이 처리하는 최상급 통합 제어기가 필수잖아요.
그렇죠. 렉 걸리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제공하는 거대한 컴퓨팅 플랫폼 위에서 돌려야만 당신들의 소프트웨어가 최고의 경험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설득할 무기를 만드는 겁니다.
아, 단순 부품 납품이 아니라 최첨단 소프트웨어가 뛰어놀 수 있는 가장 화려한 무대 자체를 지어버리겠다. 이거 진짜 흥미로운 전략이네요. 근데요, 제가 이 자료 실적 수치를 좀 들여다봤는데
네네.
모비스가 이 무대를 짓기 위해 벌이는 생존 투쟁이 참 눈물겹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상황이 묘하게 어떤 가족의 모습 같더라고요.
가족이요? 오, 재무 구조를 가족에 비유하신 점이 흥미로운데요. 어떤 부분에서 그런 느낌을 받으셨나요?
그 2026 1분기 기준 실적을 보면요. AS 부품 사업이라는 부분은 영업이익률이 무려 26.3%예요. 한 분기에만 9천억 원 넘게 벌어들였거든요.
네, 엄청난 캐시카우죠.
이거는 완전히 든든하고 돈 잘 버는 첫째 아들인 거예요. 집에 막대한 생활비를 꼬박꼬박 가져다주는.
하하, 맞네요. 첫째 아들.
근데 정작 회사가 우리의 미래다, 성장 동력이다 외치는 전장 모듈 같은 핵심 부품 제조 사업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 부문은 오히려 121억 원 적자를 냈어요.
뼈아픈 수치죠.
밖에서 천재 소리 듣고 미래 밝다는데 아직 돈은 한 푼도 못 벌고 빚만 지면서 실리콘밸리에서 스타트업 성공시키려는 둘째 아들 같달까요?
아, 진짜 찰떡 같은 비유네요.
게다가 그룹 내부 완성차, 즉 캡티브 마켓 매출 의존도가 무려 75%나 됩니다. 온실 속 화초처럼 그룹 사정에 따라 실적이 확확 휘청거리는 거죠.
이걸 더 큰 그림과 연결해보면 그 적자의 뼈아픈 요인 중 하나가 바로 전기차 시장의 캐즘 여파입니다.
캐즘요, 수요가 정체되는 그 현상 말이죠.
맞습니다. 얼리어답터들은 비싼 돈 주고 최신 전기차를 샀지만 대중들은 가격이나 충전 문제로 지갑을 닫았잖아요. 수요가 일시적으로 푹 꺼지는 계곡에 빠진 거죠.
아, 그래서 대규모 투자를 한 부품사들이 비용 부담을 몽땅 떠안게 된 거군요.
네. 의존도 75%의 온실 안에서는 완성차가 기침을 하면 부품사는 독감에 걸리는 기용적 구조입니다. 그래서 모비스가 필사적으로 글로벌 외판, 즉 그룹 밖에 거친 야생으로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온실을 벗어나려는 거네요.
안에서만 주도권 다투다가는 언제 잡아먹힐지 모르니까 그룹 밖에 글로벌 브랜드를 고격으로 잡아서 기술력을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하는 거죠. 2033년까지 글로벌 고객 비중을 40%로 끌어올려서 글로벌 톱3로 도약하겠다는 목표가 바로 이 생존 본능 때문입니다.
하지만 막상 그 야생의 숲으로 나가보면 이미 진짜 무시무시한 맹수들이 득실거리잖아요. 모비스처럼 첫째 아들이 생활비 대주는 그런 상황도 아닌 뼛속까지 야생인 기업들 말입니다.
어우, 경쟁자들 면면을 보면 진짜 숨이 막힙니다. 캡티브 마켓 없이 100% 외판으로 덤벼서 이미 수주장고 100조 원을 쌓아올린 LB전자 VS 사업본부가 대표적이죠.
100조요? 와.
네. 그리고 프리미엄 음향이랑 콕핏 기술을 다 쥔 삼성의 하만도 막강하고요. 콘티넨탈에서 분사한 아오모비오 같은 극강의 효율성을 추구하는 맹수들도 버티고 있습니다.
매일 생존 경쟁을 하는 진짜 검투사들이네요.
그럼 모비스는 이 신출레드 야생 적응자인데 도대체 어떤 무기로 이 맹수들 사이에서 수주를 따내나요?
여기서 모비스가 찾은 아주 영리한 돌파구가 바로 프리미엄 사운드입니다. 보고서 보면 미국의 하이엔드 오디오 브랜드인 크렐하고 협력해서 고급 사운드 시스템을 개발했어요.
크렐이요?
이걸 그룹 내부 차량에 먼저 적용해서 기술이랑 디자인을 검증한 거죠. 그 레퍼런스를 들고 야생으로 나가서 2025년에 북미 세단 브랜드에 대규모 수출을 해냈습니다.
오, 뚫어낸 거군요. 사운드라는 감성적 가치를 글로벌 수출하는 확실한 숫자로 바꿔낸 겁니다. 온실에서 검증한 무기를 들고 나가서 야생에서 인정받는 아주 성공적인 통로가 된 거죠.
무형의 감성을 유형의 숫자로 바꿨다. 진짜 매력적이네요. 자, 그럼 여기서 오늘의 진짜 주인공들 이야기를 해봐야겠습니다.
네, 드디어 나오네요.
이 맹수들, 우글거리는 야생에서 그 막강한 브랜드 파워를 가진 경쟁자들과 치고받으면서 수천억 단위 수주를 따내는 사람들. 바로 인포테인먼트 영업 담당자들입니다.
맞습니다. 보통 우리가 영업사원이라고 하면 완성된 물건 카탈로그 보여주면서 말로 파는 걸 상상하잖아요.
네. 약간 친화력 좋고 언변 뛰어난 분들.
근데 인포테인먼트 기술 영업은 차원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들은 제품의 도면조차 없을 때 완성차 업체가 던져주는 두꺼운 견적 요청서, 즉 RFQ를 들고 기나긴 싸움을 시작합니다.
도면도 없을 때요?
네. 이 RFQ 단계부터 나중에 공장에서 제품을 찍어내는 양산 시점까지 모든 걸 관장해야 하거든요.
그럼 단순 가격 협상이 아니라 제품 설계부터 개입한다는 거네요? 이게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예를 좀 들어주실 수 있나요?
치열한 현장 상황을 하나 가정해보죠. 글로벌 완성차 구매 담당자가 테이블을 딱 치면서 말합니다. 최근 환율이 우리한테 유리하게 5% 떨어졌으니 납품 단가도 5% 깎아주시오.
어우, 숨 막히는데요?
일반적인 영업이라면 당환해서 본사에 선처를 구하겠죠. 하지만 이들은 다릅니다. 환율 떨어진 건 맞다. 하지만 이번 사양의 필수적인 고집적 반도체 글로벌 단가가 최근 8%나 폭등했다. 그래서 단가는 못 깎는다.
와, 데이터로 바로 치고받네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대신 우리가 엔지니어랑 밤새 도면을 검토해보니 방열 구조를 알루미늄 방식에서 신소재로 바꾸면 발열은 잡으면서 부품 단가는 낮출 수 있다. 이 설계안으로 원가를 방어하자. 이렇게 제안하는 겁니다.
물건값을 그냥 깎는 게 아니라 전자공학 지식과 원가 개념을 합쳐서 대안을 제시하는 거군요.
네. 그래서 이들을 기술을 이해하는 협상가라고 부르는 거죠.
이야기 듣고 보니까 이분들 거의 테러범 상대하는 위기 협상가이면서 동시에 오케스트라 지휘자 같네요. 오전을 북미 고객사랑 앰프 출력으로 기술 논쟁하고 오후엔 환율 핑계대는 고객사랑 피말리는 방어전 치르고.
정확합니다. 그 지휘자 역할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있었던 차량용 반도체 대란을 겪으면서 훨씬 더 가혹해졌죠.
아, 그 엄청났던 대란이요?
그때 2달러짜리 작은 칩 하나 못 구해서 5천만 원짜리 자동차 생산 라인이 멈추는 재앙이 있었잖아요.
오케스트라 맨 뒷줄 피콜로 연주자 한 명 안 왔다고 전체 연주가 멈춰버린 셈이죠.
그래서 이제 이 영업 담당자들에겐 수주 따내는 것만큼이나 반도체 리스크를 예측하고 물동량을 조율하는 S&OP 역량이 생명줄이 됐습니다.
S&OP 역량이요?
네. 특정 반도체가 단종될 걸 미리 예측하고 부품이 없어서 결품 나기 전에 대체품을 찾아 설계 변경을 유도하는 공급망 관리자 역할까지 해야 하거든요.
진짜 혼자서 몇 인분을 하는 건가요?
모비스의 2026년 인재상이 도전, 협력, 창의, 융합이잖아요. 이게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닙니다. 내부 개발팀, 구매팀이랑 치열하게 융합해야만 밖에 깐깐한 고객과 반도체 공급사 사이에서 조율이라는 마법을 부를 수 있으니까요.
결국 이 영업사원들의 역량이 모비스가 껍데기로 추락할지 글로벌 톱3로 비상할지 결정짓는 거네요. 오늘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 진짜 소름이 돋습니다.
그만큼 치열한 최전선이죠.
청취자 여러분, 오늘 아침에 무심코 터치했던 그 화려한 대형 디스플레이는 단순히 공장에서 뚝딱 찍어낸 게 아닙니다. 누군가의 피말리는 단가 협상, 반도체 칩 하나 구하려 뛰었던 땀방울, 그리고 소프트웨어에 잡아먹히지 않으려는 하드웨어 기업의 처절한 생존 투쟁이 만든 결정체거든요.
맞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편리한 디지털 경험 이면에는 그 가치사슬의 지각 변동 위에서 살아남으려는 수많은 사람의 헌신이 숨어 있다는 걸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흥미진진한 심층 탐구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자극할 도발적인 질문 하나를 던지고 싶습니다.
어떤 질문이죠?
오늘 우리가 자동차가 거대한 스마트폰처럼 변하고 수익 모델이 소프트웨어 구독으로 넘어간다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먼 미래에는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가 스마트폰 살 때 통신사가 기기값을 거저주다시피 뿌리거나 게임사가 콘솔 기기를 손해보면서 팔잖아요.
생태계에 가두려고 그러는 거죠?
맞아요. 만약 미래의 완성차나 빅테크 기업들이 여러분을 자신들의 운영체제에 묶어두기 위해서 이 수백만 원짜리 최고급 디스플레이 콕핏을 공짜 사은품처럼 던져주는 날이 오면 어떨까요?
와, 하드웨어 가치가 0이 되는 시대요?
네, 철저히 무료 사은품으로 전락하는 시대가 온다면 그때 부품사들은 도대체 어떤 새로운 무기를 창조해야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다음번 차 시동 거실 때 이 묵직한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많은 생각을 하는 질문이네요.
오늘 들려드린 이 치열한 전장의 이야기가 일상의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었길 바라면서 다음 심층탐구에서 더 파격적인 지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